사도행전 38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13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3장 27절부터 35절에서 그는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부활은 주 예수님께 하나의 출생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성육신 후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독생자로서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시지만 맏아들로서 그분은 이 생명의 번식이십니다. 다윗의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 3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더 추가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시어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란 문구는 신약의 번역자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33절과 34절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33절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기 위한 그분의 두 번째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부활한 분이 바로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입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란 문구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속하셨음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일으키신 것이 다윗의 씨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주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신데 이 선물에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거룩한 것들, 신실하거나 확실한 자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다음 구절에서는 거룩한 분으로 사용되었지만 단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말인 하기오스가 아닙니다. 호시오스는 히브리어 최셰드에 해당되는 헬라어인데 70인역과 흠정역의 이사야 55장 3절, 역대하 6장 42절, 시편 89편 1정에서 복수형으로 긍휼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복수형으로 긍휼들이라고 번역된 최셰드는 18절에서 단수형으로 거룩한 자라고 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거룩한 분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들이 집중되어 있고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문맥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는데 특히 다음 구절에 당신의 거룩한 분과 이사야 55장 3절에 이어 나오는 5절에 의해 입증됩니다. 13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바울의 사상은 매우 깊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출생, 곧 그분의 부활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부활한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십니다. 34절에서 신실한이란 단어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주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맏아들만도 아님을 지적합니다. 이 부활한 분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심을 이해하기는 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시라고 배운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넓은 범위, 곧 구주와 맏아들이란 칭호가 망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망라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란 문구는 사실상 하나의 신성한 칭호, 곧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게 일으키신 구주께서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모든 방면들. 이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모든 방면들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생명, 빛, 은혜, 의, 거룩, 성화, 칭의 등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십니다. 더 나아가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혀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방면들, 능력, 지혜, 의, 성화, 구속, 영광,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건축의 유일한 기초, 유월절, 무교병,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석, 머리, 그 몸, 첫 열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목자, 초장 등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방면들을 봅니다. 오,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부활한 분으로서 그분은 맏아들이시오 구주이시오 모든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긍휼들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다윗의 확실한 긍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은 주의 종 다윗의 긍휼들을 언급하고 있고 시편 89편 1절은 내가 여호와의 긍휼들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고 말합니다. 당신은 긍휼이 무엇인지 압니까? 긍휼은 사랑과 은혜 모두를 함축하고 있으나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이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도 긍휼은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생명이 긍휼이고 빛도 역시 긍휼입니다. 마찬가지로 의, 거룩, 칭의, 성화도 긍휼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문, 초장, 목자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긍휼들입니다. 이러한 긍휼들의 모든 방면을 세어보십시오. 만일 그것들을 세기 위해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의 긴 긍휼들의 목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긍휼입니다. 아내를 위한 나의 사랑은 내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긍휼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그 자매에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확실히 긍휼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칠 줄 모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과거에 나는 매년 몇 개월씩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묵고 있던 집의 여주인인 어떤 노 자매님은 내가 늘 새로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에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후면 내가 전할 말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특별 집회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쯤이면 다 써버려서 당신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역은 전보다 지금이 더 신선하고 풍성하군요. 당신은 도대체 이 모든 말할 거리를 어디서 났습니까?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게 긍휼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긍휼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긍휼일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랑스러운 구주께서 나의 말함이 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내게 하나의 긍휼입니다. 내게는 높은 학위도 없고 나의 말은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내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구주이시요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임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심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만우를 포함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긍휼들인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바울이 그의 복음 메시지에서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뿐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전파한 것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 전파 시 선포한 것은 그 뜻을 정의하기 위해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더 보길 원한다면 바울의 14서신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좇아야 할 뛰어난 본을 세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풍성하고도 높이 울려진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13장 35절부터 37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거룩한 분이 썩음을 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썩음을 보지 않으셨으니. 36절에서 섬기다가 라는 말은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세대에게 한 봉사였음을 가리킵니다. 묻혀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무엇무엇에 더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13장 30절에서처럼 바울은 3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죄 사함과 칭의.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들을 사함받는 것은 소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분께 연락되기 위한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모두에서 바울은 이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구주, 많은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들이 되시는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맏아들이시오, 구주이시오,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칭의를 얻습니다. 우리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분은 단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 사함과 칭의이십니다. 죄 사함과 칭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이르는 긍휼들이며 이 긍휼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칭의이십니다. 죄사함과 칭의를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죄사함과 칭의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이르는 긍휼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여러 면들이시며 이 긍휼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죄 사함과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죄 사함과 칭의가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확실히 죄 사함과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며 거룩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죄 사함과 칭의가 평범한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거룩합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신실하고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전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뭄. 13장 40절과 41절에서 바울은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이를까 조심하라 이르시기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자세히 말해주더라도 도무지 믿지 않을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뒤에 사람들이 회당 밖으로 나갈 때에 사람이 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은 집회가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권하니라 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처럼 개종자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던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누린 바 된 삼일 하나님이요 그들의 구원과 생명의 변화와 거룩한 생활에서 표현된 삼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13장 43절에 은혜라는 단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은혜를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단어에 친숙할지 모르나 43절에 있는 은혜는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43절이 34절부터 연속된 것의 일부임을 보아야 합니다. 34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구약의 약속과 예언 둘 다에 따르면 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긍휼들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긍휼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방면들입니다. 43절에서는 그 표현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우리는 복합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것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곧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영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안에 계속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는 이들은 34절에서 말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뒤에 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4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로 복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함,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않음. 13장 44절부터 52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도시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모독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필요가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런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영원한 생명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장에 기록된 것 같이 바울은 말씀을 전파할 때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전한 모든 것의 총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만일 43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합당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구주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요, 만유를 포함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전해진 말씀을 배척했을 때 그들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이방인들의 빛. 13장 47절에서 바울은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분을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위해 이 예언적인 말씀을 그의 복음 전파 사역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주님은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에서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같은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 계속 말합니다. 작정된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정해진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않다는 증거요. 복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었거나 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 혹은 예정하심은 주권적으로 그분 자신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사람을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기십니다. 사람이 그분의 구원을 믿느냐 배척하느냐는 사람 자신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되었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느냐 믿느냐에 의해 명백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복음의 말씀을 배척한다면 이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곧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와 주권을 갖고 계시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지명하고 지정할 권능을 갖고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수락하거나 거절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누립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구주를 누립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됨. 13장 49절부터 52절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격동시켜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고 말합니다. 52절에서 충만하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로서 내적으로 충만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쓰인 그 용법에 따르면 플레로는 마치 2장 2절에서 바람이 그 집을 내적으로 채웠듯이 그릇 속을 채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해 내적이고도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내적 충만은 능력을 위해 경륜적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능력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인 기쁨은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34절부터 48절에 있는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추가하여 이제는 52절에 성령이 나옵니다.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은 하나의 마누를 포함한 생명주는 성령 안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 마누를 포함한 영께서는 이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마누를 포함한 샌드위치입니다. 이 샌드위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과 하나님의 맏아들과 구주를 누립니다. 본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갖고 결국에는 성령을 갖습니다. 우리는 구주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요, 은혜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 있으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영으로 충만함을 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누를 포함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칭의와 성화와 의와 거룩과 능력과 힘과 권위와 생명과 빛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누를 포함한 영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